기쁨의 사역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하실 때 가장 기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좀 보았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새 집을 사라. 이제 뭐 새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물론 이런 즐거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상이 주는 환경은,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이번 여름에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신가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의 순간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0인들도 그러한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인들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파송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장면은 앞서 9장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70인들이 그 보고를 하는 장면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파송받은 70인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동일하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와 생각하는 예상과는 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막이 없네요. 이따가 다시 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장면을 막 보고 하면 예수님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의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사역을 마친 지금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영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의 기쁨을 붙들어야 합니다. 순종의 기쁨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오늘 보면 앞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70인들을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70인들이 파송하는 그 사역지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10장 3절을 보시면 어떤 환경인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어린 양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하고 두려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 가운데 예수님이 70인들을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70여 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곳이고 두렵고 무서운 곳인데, 이리떼가 가득한 곳인데 그들의 반응은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리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전도의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엄청난 기적을 맛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사역 가운데요, 이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은요, 바로 숫자입니다. 성과입니다. 몇 명을 전도했는가? 몇 명이 모였는가? 몇 명이 결신했는가? 몇 명이 우리 그 사역 가운데 신청하고 사역회 현장으로 나아갔는가? 물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데이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숫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는요, 숫자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지 숫자로 매겨지는 어떠한 목표와 성과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의 근거는요,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은 그 험난한 부르심 앞에서도 순종했는가에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우리의 기쁨이 주는 그것이 그 목적이요, 어떠한 숫자나 데이터에 있다면 그 데이터가 적어지거나 그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성과가 적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역의 실패라고 느끼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1866년에 한 선교사가요, 대동강변에서 27세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통역관 및 안내인으로 승선하여서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의 광부가 교전이 발생이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는 강변에서 순교하며 자신의 품어 있던 성경을 군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은 큰 성과가 없는 허무한 주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전해준 그 성경책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훗날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도요, 이번 여름 뜨거운 날씨만큼 예수님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다 거부당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을잔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사람들이 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실패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은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눈에 보이는 성과 앞에 서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모였고 얼마나 전하냐는 그 성과와 데이터가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에게라도, 아니 그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뻐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우리의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에 우리의 마음의 그 심령을, 그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상이요, 좀 있으면 정이 들 것 같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렇게 웃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난주 주일날 10시, 12시 설교를 또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3일 뒤 수요 예배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새벽 예배 월화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바꿀까? 다른 목사님과 좀 부탁해서 바꿀까?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가 순종을 외치고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저부터 순종하라는 감동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순종의 기쁨으로 저 앞에 나아감을 주님께서 원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순종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의 사역 이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보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 사단의 영적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달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권능이란 단어가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권세와 자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전도했을 때 굴복했던 것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들도 이 능력이 자신들이 아니라 주님께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역 이후에 들어오는 유혹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했다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위임의 능력이 아니라 영적 교만함으로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사역 이후에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니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니 다른 곳이랑 다릅니다. 우리가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훌륭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그 고백처럼 능력의 근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겸손이요 단순히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고 나의 위치와 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끝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해주신다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이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선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선한 종은요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은요 마땅히 그 일을 행할 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 선한 종의 자세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역 이후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 이후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기뻐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전도사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과장법적 대조라는 어떤 수사학적 방법을 동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부정하는 것을 실제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에서 반대하거나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수사학적 기법으로 강조하는 것에 대비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강조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해서 전도한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귀신 쫓아낸 것을 두고선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더 기뻐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쁨을 거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라 절대로 뺏기지 않는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을 얘기할 때 오늘 보면 기록된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내가 무엇해서 노력해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기록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와서 이것을 지워버릴 수도 없고 이것을 뺏어갈 수도 없는 영원히 그냥 박아놓았던 그 말씀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의 성과나 공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피로 주시는 그 값진 구원의 열매요.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이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역의 성공이나 눈앞의 결과는 상에 따라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뭔가를 하고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존재가, 너희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사역의 성공의 실패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새겨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빛과 소금의 그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은요, 세상이 어둡고 비폐하기 쉬운 그곳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더 맛을 냅니다. 우리가 뜨거웠던 여름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기쁨의 사역 이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질병과 수술 소식, 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우리의 기쁨을 흔들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름 사역하기 참석하기 전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쉬없이 변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변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그 구원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퍽퍽하고 너무나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늘의 이름을 새겨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글귀가 기억나십니까?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새 집을 사라.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에 한 줄을 더 넣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려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번 여름도 오직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